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가정에 대해서 이번 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은 영어로 family라고 그러죠. 이 family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라고 그러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father의 F, 그 다음에 N, the mother,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I love you. 이 단어의 첫 글자들만 따서 family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생각을 하고 아내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막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자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귀찮은 마음이 먼저 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속에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가정이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도 스트레스를 받죠. 학교를 갔다 와도, 또 친구를 만나도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탁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탁월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어리석은 경우도 많이 있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나 가정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좋지 못한, 옳지 못한 행동을 비록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만큼은 내가 마지막 보루로서 찾아가면은 사랑이 있고 이해를 해주고 토닥거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정이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은 조금 실수를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고 그곳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잘 따라옵니까?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조금씩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던 그 세대와 요즘의 세대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은 더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작년에 맞이한 아이들과 올해 맞이하는 아이들은 또 다르다고 그럽니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그 차이가 나는 것에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한국의 게임계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630만 명이 이 게임 속에 푹 빠져있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3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디아블로3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신다고 전혀 이런 것에 들어본 적이 없죠. 디아블로3라고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난리입니다. 젊은이들이 여기 푹 빠져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말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이 사탄과의 그 동행, 사탄과 더불어서 이 게임 속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게임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휘황찬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냥 정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사탄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너무 두렵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려 630만 명이나 되어지는 젊은이들이 이 게임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세대는요, 우리의 생각을 차원을 이미 넘어선 세계에 이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생각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른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이 권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반발심만 일으키죠.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짜증이고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뿐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랑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좀 때려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 정도로 이미 사고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다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만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오는 신앙과도 단절이 되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탈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권위.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신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생각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게 되면 다릅니다. 고리타분한 기성세대의 그 권위, 이거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반발심을 이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위치가, 부모라고 하는 이 위치가 더 이상의 권위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선생님의 그 그림자는 밟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열중시옷하고 고개를 숙이고 차마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분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그 화장실에 가면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면은 담배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다가도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고개를 숙이고 와서 벌을 받았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들어가지고 정면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러한 권위들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해주지 않는 모습은 나와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어느 집사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잘못되어진 이 교육 방식을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주변에 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이제 교사가 되어서 첫 발령지로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반 아이가 담배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당연히 야단을 쳐야 되죠. 그래서 불러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을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야단을 친 선생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그 아버지가 와서 야단 선생님을 폭행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포스트 모던 주의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기성세대는 이거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선생의 그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누르려고만 하는 거죠. 이전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야단을 치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옛날 생각, 이 생각 속에서요 조금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부모와는 다른 세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기성세대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질서들에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선전을 해도 고무장갑을 선전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 고무장갑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무장갑을 선전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고무장갑을 막 느립니다. 쫙 잡아당기면서 이것 보라고 얼마나 질기고 좋으냐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선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고무장갑을 아주 이 치장을 잘한 아주머니가 고무장갑을 끼고 아주 행복하게 그릇을 닦고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냥 보면서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전처럼 질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TV 선전을 보면요, 제가 특정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코카콜라 선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저는 이게 무슨 선전을 하는 것인지 처음에 보고 몰랐습니다. 보면요, 이것이 이 윈도우 서핑을 하는 이런 것을 선전을 하는 것인지 등산하는 걸 선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하는 걸 선전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것들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선전 끝에 자막으로 살짝 처리를 하죠. 코카콜라와 함께 막 이렇게만 살짝 쓰고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으면 무슨 선전을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코카콜라와 함께 그걸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냥 딱 보고 느끼는 겁니다. 보고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교훈을 해줘야 되는 세대라 이런 질서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고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가정에서도 느낍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자라나도록 보여지고 있고 또 TV 매체들이 그렇게 인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터지는 중고등부, 초등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저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일전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에게 야단을 쳤다가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걸 보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요즘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답을 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보았는데요 제가 딱 뽑아놓고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문제를 내었던 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들은요 이 문제를 보면은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그려보라 그러면은 카드를 그리면서 할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무슨 카드를 그리는지 압니까? 삼성 카드, 뭐 현대 카드 이런 카드를 그립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쓰냐 하면은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뭡니까? 노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자꾸를 내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앞에서 자꾸를 먼저 내린다,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친구가 교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축하한다고. 근데 이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꼬레 그럽니다. 꼬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꼬레, 그런 말이죠. 글쓰기 주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답을 썼는데 이런 답 중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베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베기 싫습니다. 이런 답을 적었습니다. 무서운 답 아닙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답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안 사요 그럽니다. 안 사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죠. 이 아이들은 속력이라고 그럽니다. 속력.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요, 이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는요, 그 뉴턴에서 자라도 우러도 치우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뉴턴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답, 죽었다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죽었죠. 근데 그걸 답이라고 쓰는 겁니다. 부모 세대와 얼마나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생각이 나는 대로 하고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현 상황입니다. 이미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그 거대한 물줄기가 너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다른 것에서부터 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더러 쉽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요, 그냥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접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가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제목 속에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버지 이삭이 나오고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3세대가 나옵니다. 3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도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수가 되어진 것이죠.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전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전수가 되어졌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다 엮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이 가정 속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면 자녀들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내일 비록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렇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내게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못 해 줍니까? 보여주어야 돼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말로서 훈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로서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그래야 그게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문제는요, 순종을 안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죠. 근데 공경을 안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부모님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세워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부모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의 봉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겨드려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때로 부모님과의 그 의견 차이가 있어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처신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찾아뵙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방식이 원래 그러했었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 윗세대, 그 윗세대에게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부를 맞이했는데요, 그 자부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삶의 방식이,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냥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험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는 겁니다. 부모님이 좀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냥 그렇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면 거기다 대고 좀 권위를 좀 세워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정 좀 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리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면요, 그걸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을 거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쾌감들, 거부 반응들, 이걸 감추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라고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인이 되어지는 그 당당함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아버지는 그 당당함이 지나쳐서 권력 남용하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들도 또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이 상처를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께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오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외에 다른 것도 말씀도 하실 수 있고 행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으로서 그대로서 받아들이고 존경을 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교훈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자녀가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냥 그대로 공경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악이 아닌 이상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녀들이요 나중에 자라나게 되어지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먼저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자녀들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고 공경을 해야 되지만은 자녀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꼭 부모된 입장에서 기억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회초리를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을 훈계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회초리를 들고 싶은데 이틀지 않는 것, 이것은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죠. 세상 교육에서는요, 회초리 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초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예배를 가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그냥 키우지 마시라고, 회초리를 꼭 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해 동안 자녀에게 구타를 당한 어머니 1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학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요, 어머니를 구타한 이 자녀들의 대부분이 중상류층 그런 가정인데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 하면은 과잉 보호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과잉 보호. 아까 그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담배 피웠다는 거 야단쳤다고 선생님에게 와서 구타를 했던 그 아버지 있죠. 그 자녀가 자라면 어떤 자녀가 되는지 압니까? 그 자녀가 바로 아버지를 구타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내 자녀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18명 중에 7명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요, 어머니를 구타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정당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요, 어떻게 키웠냐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는 절대로 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주의 식사, 아이들 위주의 집안 환경,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녀석, 중학교 2학년 둘째 아이에게 너는 아빠가 회초리를 들면 밉지 않냐고, 아빠가 안 밉냐고 물어봤더니요, 아빠 안 미워요 그래요. 이전에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에게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요 하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들었던 거죠. 아빠는 왜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때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가 해주었던 이야기를요, 이 아이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들이 남의 것을 훔쳐오는데 어머니가 야단을 안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 이거 잘하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훔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큰 도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죠.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면회를 갔는데 감옥으로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귀 좀 이렇게 귀 좀 이렇게 기울여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아들이 그 어머니 귀를 물어 뜯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내가 도둑질을 할 때 회초리를 들어서 왜 나를 그만두지 않도록, 그만두도록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실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그것은요 부모님의 얼굴에 욕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죠. 채찍과 꾸실함을 해야 될 때는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딱 준비를 해서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잘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요 두고 보시다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빨리 돌아와야 되죠. 자녀들도 회초리를 아버지 어머니가 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이미 사회에 너무 많이 포스트 모던 시즌에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참 불행한 말씀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이제 말을 안 듣지만은 이 아이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친구입니다. 친구들은요 서로 잘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듣고 동의를 하고 함께 걸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하려면요 뭐가 되어줘야 되냐 하면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참 비참한 거죠. 이전에는 부모님의 권위로서 그냥 말을 하면 순종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친구가 되어주어야 그래야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이해를 잘, 처지를 이해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도대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이 말을요 얼마 전까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싶어요. 조심조심 이야기하면은 이 아빠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은 쓸데없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고, 학생이 공부해야지, 너 성적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너 어제 시험 본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시험을 다 보고 나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영화를 한번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나, 구나. 예. 아, 네가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그래야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딸아이를요, 정말로 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질 뻔했어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그때에 딸아이가 이제 아빠와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별 관심 없이 늘 일에 치여가지고 일하러 다니고 이렇게 목회 일을 한다 바빠서 다녔었는데요.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아빠와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와 대화 안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요, 그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래도 다가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사실 뭐 하고 싶은 거 뭐 제일 하고 싶은 거 뭐가 있냐고 이렇게 주섬주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책이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책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약속을 했죠. 너 월요일 저녁에 9시만 되면은 아빠가 너 데리고 서점 가서 책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이 됐는데요, 저는 책방에 안 가고 싶어요. 쉬고 싶지. 근데 아이를 생각을 해서 둘이 차를 타고 갑니다. 아이가 옆자리에 안 앉습니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이미 아빠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것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딸과의 관계가 어색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할 정도로 서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서점에 딱 가더니 책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책을 한 시간 정도 보더니 이 책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그냥 사줍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도 데리고 가서 사줍니다. 둘만 계속 데이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도 없는 데이트를 이렇게 했죠. 돈이 없을 때는요,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리고는 가서 아이의 책을 사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을 했습니다. 몇 개월을 하다가 보니까 이 딸아이가요, 아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아, 아빠가 돈이 없어도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주는구나. 아빠가 피곤해도, 정말로 피곤해도 누워서 자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가서 책을 사주는구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딸아이의 마음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이 관계가, 그나마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아버지 자녀 이 관계는 그냥 그 말이 통하는, 명령이 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녀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미 부모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통합니다. 안 그러면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아빠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함께 예배하러 가자. 그제서야 안 간다면 그제서야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회초리를 들어도 이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으면서 그 회초리를 맞을 수 있고, 아, 아버지의 뜻이 이렇구나, 이걸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소리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은요, 이 말씀 안 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요, 여러분들이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는요,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이 친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자녀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행복한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